제가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저희 아이가 셋인데요. 한 명씩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성령이 뭘까? 성령이 뭘 하시는 분일까? 하고 이렇게 셋을 한꺼번에 부르면 분명히 7인을 할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 같아요. 그리고 천국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고 이제 6살짜리 막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뭘까? 뭘 하시는 분일까? 하고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하기를 Holy Spirit은 God's Servant예요. God's Servant. 이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여기 동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는 뭔가 이렇게 좀 상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좀 아래 단계에 그러한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그럼 뭘 하실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좋은 일을 할 때도 지켜보고 나쁜 일을 할 때도 다 지켜보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자기에게 선물을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를 늘 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거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 산타 할아버지와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God Servant라고 하는 것도 삼위일체 교리에 저희가 믿는 부분에서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너무 정제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불러다 앉혀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신다 하고 간단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알겠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럼 저도 됐다 나가라. 그렇게 하고서 아이와 대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살짜리의 대답이 사실 너무나도 어리고 잘 몰라서 한 대답인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가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란, 성령이란 하나님의 똑같은 위격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하수인이고 대리인인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슈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포커스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태어났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아래에 계신 분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교회에서 하나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도외시하고 외면시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대신해주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고 계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이 누구이실까요라고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라고 물어보면 아마 빠르게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더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말씀은 성령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셔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교회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마다, 철마다, 이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옆 교회에 있는 부흥회에 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부흥회 참석을 해보면 부흥회 강사님들이 꼭, 이 마지막 날 밤에 굉장히 주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막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을 받으라고, 막 방언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부흥회 때는 굉장히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가보면 정말로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여러 다양한 현상들을 부흥회 때 우리가 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막 뭔가에 홀린 것처럼 평상시에 그렇게 얌전하고 조용하시던 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눈을 감고 막 이런 경우,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또 큰 소리로 우는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있구나. 이것이 증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던 그러한 시절들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에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우리 부흥회가 성공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한 살 정도 많은 형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항상 부흥회 때마다 너무너무 조용하고 얌전했는데 부흥회만 아무튼 하면 방언을 하면서 온 교회를 뛰어다니는 그런 네, 성령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을 체험하신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친구들은 앉아가지고 저 형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내기하면서 찬송 끝나고다 아니다 말씀 끝나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마치 진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나 경험들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을 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경험들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오신다라는 우리가 좀 착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령은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어떤 은사로, 그리고 특별한 어떤 체험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게 있어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우리한테 정말로 어떻게 오시는지,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오해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성령이 충만하면 저렇게 될까 무서워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우스갯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것이 신비주의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또한 너무 무시하게 되면 아무런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한 성령을 또한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이 성령을 아주 필수적인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가지신 분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덮으시면 안 되고요. 그죠? 벌써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시간이.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지혜를 세상의 지혜자들과 통치자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단 종파의 창시자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 믿고 있는 유대교 신앙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들을 소란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해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절망적인 내 상황 속에 나를 붙잡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알게 하심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필요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오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또한 나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모든 지혜와 깨달음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길을 통달하게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통달하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떤 사실을 위해서 주의 깊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조사해서 찾게 한다라는 것이 이 통달하다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구원의 깊은 비밀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할이 이제 분명해지죠? 성령은 우리의 감정과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한 부분일 뿐이고 정말로 중요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는 일을 오늘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이야기할 뭐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생각할 그러한 지금 단계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로 하여금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찾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늘 찾아야 하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려던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유한 부모가 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의지할 곳 없고 고아 같이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아무 곳에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알아주고 만져주고 이해해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댈 곳이 되게 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늘 소망을 얻고 만족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능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라고 오늘 교회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내가 방언받고 예언하고 뭐 병고치고 또 성령을 뜨겁게 막 만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또 내 삶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낙망하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어려운 삶 가운데 흐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내 영적인 눈을 띄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은혜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지라도 이 성령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들려올 때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분의 삶의 요청들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똑같이 예배에 앉아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어리석게 보이는 이야기이고 소리로만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이제 내가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써야 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지만 하지만 정말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아직까지도 어리석게 보는 그 사람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의무들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지혜자들에게는 아직도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며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한 선교의 일, 약한 자를 세워 제자를 삼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무감을 오늘 성령받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 또한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 또한 우리가 어느 해에 가서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직도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의 관심에만 몰려 성령이 주시려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려는 구원의 길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교회에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1장에 보면 우리가 당을 짓고 분열하고 하면서 서로 소모적인 싸움 힘대결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자랑, 소모적인 싸움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려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교회가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고 싸움이 일었던 모든 문제들이 또한 능히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전 삶에 우리가 관심 가졌고 목적을 두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이 그렇게 버려질 만한 그러한 것들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자녀들, 우리가 가진 영향력, 이 모든 것을 예수 믿기 전, 성령을 알기 전은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했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분명히 우리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물질의 사용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꿈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목적에도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선 가정,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나를 통해서 일어나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첫째 아이를 불러서 성령을 물어본 일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째 아이에게 이제 불러서 성령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대답하더라고요. 성령은 방언을 하게 하고 신기한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너무나도 작은 일이고 성령은 더 멋진 일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right path, 바른 길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요.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다 낫다 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right path, 바른 길을 걷게 하는데 네가 그러면 성령이 가게 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걔가 하는 일이 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의도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아니요 잘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래? 너무 정직하잖아. 깜짝 놀라면서 왜 잘 안 되니? 하고 물었더니 화가 많이 나면 성령이 생각이 안 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성령이 많이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렇겠구나. 좀 대견하다. 근데 어떻게 너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 누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었지?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서로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할 친구들을 찾았니? 그랬더니 아직 못 찾았어요 라고 하면서 한참 있더니 한 명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니? 조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셉은 정인용 집사님 아들인데 보면 둘이 만나서 맨날 게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둘이 코드가 맞는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분명히 그 이야기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애들이 아마 너희들 주변으로 몰려들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그 일을 해봐라. 아이가 말을 마치고 나가는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결국 저의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성령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성령이 늘 희미해요. 내 안에 화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의 욕심이 아닌 세상적인 욕심이 많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공동체와 친구가 필요한데 그런 공동체를 찾는 일에 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수인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주체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신 분이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디자인하신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여성 예배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충만하게 느껴지도록, 또 우리가 이 성령 받은 것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저는 아이와 대화한 내용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은 것을 먼저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가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고 이 성령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찾아보는 습관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과 감동이 늘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 많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다고 해서 늘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파편들이 내 삶의 어느 부분 가운데 박혀 있는가를 늘 찾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이가 화가 날 때 성령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희미해질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분노도 있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만 그 열매 맺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희생과 또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보다 세상의 열매 맺으려고 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는 이 말의 구절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지 않고 늘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를 나눌 공동체와 친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친구가 1차적으로 우리의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1차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손주들과 손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남들 다 하니까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기 낳을 때도 남들 다 낳으니까 때되어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내 목적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다음 세대를 세상 가운데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손주들, 그러한 우리 후대로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학자라고 영어자라고, 영어는 원래 잘하죠? 탁월한 능력을 가져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관계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결코 좋은 친구,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길들을 찾아가는 지혜를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판단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며 판단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신비로운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신 이것이 나에게 성령 주신 첫 번째 목적이고 이제 내가 이거 알았으니 이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어렵고 괴로운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의 모습을 나와 함께 주신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변화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알게 하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요 성례배 모든 분들 어디 가나 성령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